지상에서 벌어지는 대심판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곡하며 통곡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가득하고 사치가 가득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음행과 사치 속에서 살아갔던 왕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물건들을 팔았던 상인들, 또 무역업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곡한 것과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쁘게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일반적으로 천사로도 해석됩니다만 순교자들의 무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순교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찬양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종들의 억울한 죽음, 즉 순교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던 음녀, 곧 사탄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연기는 바벨론이 소멸되는 불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그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연기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사단과 또 그의 무리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4절에서는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요, 하늘 보좌의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지금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매우 단순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의 그 심판에 대한 찬양, 그것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또 5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 음성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천상에서 사단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지금 찬양의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이제 장면이 확 변화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절을 보시면 1절에도 또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천상의 교회의 찬양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난 이 세상에 이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의 찬양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종종 혼인으로 비유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의 서신서에 이와 비슷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성경을요 두 장만 앞으로 넘기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사단으로 대표되는 음녀가 차려입고 있는 옷이 나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또 악세서리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근데 지금 이 19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빛나고 성스러운 예복인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만약 결혼식이 펼쳐지는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신부의 그 옷에 막 누가 이 김치 국물을 막 흘려가지고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혹은 이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신부의 이 웨딩드레스에 새커멓게 이 때가 껴여 있거나 더러워졌다면 얼마나 인상이 찌푸려지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결혼식에도요,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는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혼례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신성한 어떤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러하건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혼인식에서 교회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옷이 깨끗하고 그 얼마나 깨끗한지 심지어 빛이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8절을 보시면 이 웨딩드레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옷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의 죄를 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빛나고 있는 옷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의로움은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기준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조각 같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죄가 없이 흠 없이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죄사함 받고 씻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혈 덕분입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교회로서 신부의 모습으로서 오늘날도 우리가 옳은 행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순결한 최후의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상에서도 펼쳐지는 이 결혼식은요, 언제나 즐겁고 기쁜 축제의 장소입니다. 결혼식만큼 정말 기쁜 장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결혼식이고 또 내 가족의 결혼식이면 또 더 기쁘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의 이 지인을 통해서 이 초대받은 그 손님으로 결혼식을 가도요, 이 결혼식에 가면 언제나 이 얼굴에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신랑의 모습을 보고 또 신부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보는 사람들도 흐뭇해지기 마련인 거죠. 이게 참 기쁜 장소가 결혼식이에요. 우리의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모습이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이 혼인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논밭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나는 송아지를 이번에 새로 샀는데 그거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하고 저마다 제 각기 일 때문에 못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잔치집에 가려고 자원해서 왔는데 그 앞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났어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그리고 또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잔치를 오는 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으며 또한 이 잔치를 들어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오려다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잔치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초청장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여서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고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쁘고 즐거운 혼인 잔치와 우리와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또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에 우리의 삶이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